네, 오늘 저는 다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네. 어느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가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인해서 참으로 많이 힘든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참석하게 된 수련회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열심히 살아보고자 마음도 먹어보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과 연약한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자매가 다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또 다시 마음 잡고 신앙생활 하려고 또다시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공교롭게도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같은 수련회 장소였던 것이었어요. 그 자매가 말하기를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 수련회 장소를 보고 그냥 눈물이 막 흐르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내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 행복했던 곳,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뜨겁게 울며 기도했던 곳, 바로 이곳이 그곳이었지.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나도 멀리 와버린 것 같구나. 주님이 그때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 나를 다시 만나는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러한 모습은 이 자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주중에 말씀을 통해 또 은혜도 받고 결단도 해보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얼마나 쉬운지, 막상 다시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분주함이 있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환경과 또 매일매일 발버둥치며 씨름해야 하는 삶의 문제 속에서 영적으로 다운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앞에서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끼며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만나 주실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의문이 들기도 하면서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복음을 받고 이 빛을 경험한 후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 당시 그들이 마주해 했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은 말로 할 수 없었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과 많은 문제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킨 자들도 있었지만 또 이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할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맹수에게 죽임을 당하고 죄인처럼 여겨져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족과 자신의 생명까지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은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박해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향했던 그 사실만 보아도 그 당시에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말로 들어서 그렇지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어려움을 마주하였을 때 차라리 내가 우리가 애굽에서 머물렀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불평했던 것처럼 복음을 알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은 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관계를 떠나는 것보다 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비단 이 성도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있었어요. 그는 어떠한 아픔과 좌절, 그 핍박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니까 주님을 가차없이 부인해버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실패를 경험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니까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결국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선택한 것, 유대교 성도들이 선택한 것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힘들다, 어렵다,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신앙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버리지 말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하면서 3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처음 듣고 기독교 신앙을 처음 가졌던 그 초기에 이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은 고난을 힘써 싸워 이겼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들의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어느 시점에서 큰 고난과 싸워야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싸워야 했고, 또 핍박과 환난과 싸워야 했고, 자신의 생명과 소유를 빼앗기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과 싸워야 했고,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자기 자신과도 싸움을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렇게 쉽지 않은 고난이었지만 그들은 그 싸움을 잘 견뎌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과거의 승리를 기억해내어서 현재의 어려움 또한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고난을 피하기만 하고 늘 고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밖에 없다면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고난을 피하는 방법과 고난 앞에서 불평만 쏟아내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나아감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도 해보고 비록 고통이 따를지라도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해 본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므로 지금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단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 라는 단어는요,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성을 뜻합니다. 즉, 이러한 날들의 경험과 은혜를 늘 잊지 말고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산다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와 같이 삶의 홍해 앞에서, 삶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이 홍해를 가르시며 없는 길도 만들어내시고 제 생각과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제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제 기억에는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기억들이 저로 하여금 지금 제가 마주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고 흔들릴 때마다 저를 굳건히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시험과 환난이 가득한 영적 전쟁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랜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요, 편하게 적당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이 믿음의 싸움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은요, 누르다, 짜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흔히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악인과 또 불의한 자들에 의해 당한 억압을 뜻하는 데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때로는 기름을 짜내는 것이나 또 곡물을 가루로 만들고자 찢는 것에 비할 만큼 극심한 고통이 따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환난으로 인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란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하고 힘든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싸움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비결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데요. 먼저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면서까지도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저들은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들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들의 시선과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즉 저들의 시선과 소망이 하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비결인데, 바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작은 시련에도 쉽게 절망하고 우리가 흔들리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기보다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에 더 많은 애착과 미련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하늘에 소망을 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이 세상의 것에 향하여 있고,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눈에는 하늘의 것보다 이 땅의 것들이 더 크고 귀하고 소중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것을 위해 이 땅의 것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조금이라도 이 땅의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상심하며 절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서 있으면 긴 그림자가 내 앞에 보이고, 태양을 바라보며 설 때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서면 우리의 삶에는 어두움과 고난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소망 대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도 이 현재의 고난이 앞날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서는 이러한 천국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살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담대함이라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쭉 보시게 되면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4장 16절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즉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35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즉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담대함이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신뢰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확신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그 신실함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함이라는 단어에 믿음의 이러한 모든 의미들을 담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요소들을 한번 보면 이 믿음의 요소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며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고난의 순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에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살다 보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느끼게 됩니다. 자꾸 내 안에 연약함이 보이고요. 믿음 없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자신을 더 의지합니다. 확신 가운데 거하기보다 늘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변치 않는 신실함이 아닌 매일매일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편으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진짜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 후에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 알아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준비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와 만났을 때도 모든 삶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도덕적 완전함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담대함, 즉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비록 내 안에 믿음이 없음이 보일지라도 이러한 모습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며 천국에서 큰 상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시차가 있고 또 우리는 그 시차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는 필수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받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에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즉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시점까지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우리의 자신을 보아도 참 내가 인내심이 정말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몇몇 삶의 모습만 보아도 참 이 인내라는 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빨간 신호등 앞에서 파란불이 켜지기까지, 파란불이 켜지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가다가 어느 순간 인터섹션 중간까지 나와 있는 내 차를 보게 됩니다. 분명히 사발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면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1분만 지나도 우리의 젓가락은 이미 사발면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말 안 들어도 인내해주고 기다려줘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보지만 늘 스크린 앞에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어느새 싸늘한 잔소리의 비수가 자녀들의 마음에 꽂혀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조금도 인내하기 힘든 성향이 있는데 말이 25년이지, 말이 40년, 말이 70년이지 이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핍박이 심한 상황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삶의 어려운 문제와 또 답답한 그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정말로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이고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있음을 아시기에 37절에서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 구약 성경의 하박국 2장과 또 이사야 26장에 나오는 두 구절을 복합적으로 인용한 구절인데요. 궁극적 구원의 약속을 받은 유다 백성이 이 위험과 역경으로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즉 이 모든 고난의 시간도 속히 지나갈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남은 기간도 그리 길지 않음을 상기시키며 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늦게 오기도 하고 빨리 오기도 하고 내 뜻대로 오기도 하고 내 뜻대로 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가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그 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삶의 무게가 무겁고 또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속히 지나갈 것이다. 그가 속히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은혜의 때가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졌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야 합니다. 비록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고백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소망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의 경주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앞으로 전진하며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직 한 길, 가나안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뒤로 물러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전의 노예 신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을 엄하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도 믿음이 필요한 것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믿음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너진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유혹과 생각을 우리가 버리고 날마다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로 그 받은 진리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이미 가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여 불안해하며 사는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나에게, 인내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에게, 삶의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방황하는 나에게, 바쁘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에게, 너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이미 가진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비록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 안에 무너진 믿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불만은 커져갔고, 또 가정의 화평이 깨지고 또 미움이 이렇게 생기게 되자 부부는 고민 끝에 각자 작은 박스 하나씩 준비하여서 서로에게 불만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글로 써서 그 박스 안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 상자를 서로 바꾸어 읽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한 달 동안 당신이 얼마나 나를 실망시켰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아내는 상자를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아내의 상자 속에 쪽지를 하나씩 꺼내어 읽은 후에 자신의 상자를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쪽지들을 하나하나 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쓴 쪽지에는 하나같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많은 순간 하나님께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어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믿음이 연약해진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데 부끄러운 모습 투성이로 나온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이 시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기다리십니다.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다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믿음에 확신이 없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믿음으로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라며 담대함과 또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